오늘은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말씀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의 복된 책임 관계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설교의 제목을 붙인 것은 관계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길래 책임이 따를까? 우리가 바로 교회로서 함께 우리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로서 그리고 그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을 알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장례를 잘 준비하며 오늘 복된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된 관계는 책임이 있는 관계죠. 모든 진리를 알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그 소중하고 특권인 관계지만 동시에 또한 거룩한 책임이 있는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시는 말씀은 오늘 12절부터 13절, 그두 구절이지만은, 그 관계에 대한 것은 12절부터 15절까지 좀더 이렇게 여러 다각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더욱더 이제 일반적으로 잘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그와 같은 말씀이 5장 그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어져요. 계속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하나하나가 매우 매우 중요한 성도의 어떤 그런 영적인 그 삶의 아주 핵심 포인트들이 쭉 아주 농축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들이 이 복된 책임 관계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하고요. 일반적으로 사회가 보는 교회의 이미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일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거룩함을 잘 지키고 부패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신부라는 이 관계와 또 자격 때문에 그렇게 깨끗함을 지니고 혼인날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인데요. 사회가 보는 교회는 어떨까요? 사회가 보는 교회는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B. B가 A, B, C 할때그 B가 세 개, 그거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3B는 뭐냐 하면은요, Bodies, Budget, Building이에요. 그래서 3B예요. 즉 교회 모이는 숫자예요. Bodies 몇 명이 모이냐? 그냥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넘버 숫자예요. 숫자. 그 다음에는 Budget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는 빌딩이에요. 건물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요, 어떤 단체의 규모를 보통 견적할 때 사용하는 대략적 기준이거든요. 뚜리비가. 근데 사회는 그냥 그 기준으로 교회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느 교회? 그 교회 건물? 교회 모이는 숫자? 그리고 그 교회 1년 동안 하는 예산? 그거 가지고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자칫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교회를 뚜리비로 보통 견적을 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이미지와 세상이 보는 교회의 이미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진실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와 같은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3절 우리가 같이 읽으신 그 부분은 어떤 관계냐면은 교회와 지도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녀야 되는 관계를 위해서 지녀야 하는 것이 있고 지도자가 교회를 향해 지녀야 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소중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도 소중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복된 책임 관계에서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지도자를 향해 어떠한 자세가 있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13절에 이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며 서로 화목한 관계를 위해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좀 나눠서요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을 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13절의 말씀은 아니고 12절의 맨 끝부분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알아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지나치다가 당신 내가 아는데 뭐 이런 거 알아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알아보라는 말은요 성경 원어로 이렇게 그 에이도라는 말이에요. 에이도라는 말인데 이거는 인정하고 고려하라는 말입니다. 인정하고 고려하라. 근데 왜 지금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평소에 몰랐는데 갑자기 만나니까 알아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올버드라는 그 신학자가 계셨어요. 이제는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에 그 학장을 지내셨던 분이고요. 저도 그분의 클래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분이 휴거 그 마지막 때 전문가이셨어요. 지금도 이분이 쓴 그런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들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석을 쓴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면 당시에 왜 알아보라는 말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아주 젊은 교회였죠. 우리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젊은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은 다들 비슷한 때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지도자를 보면서 뭐 저 사람이나 우리나 예수 믿은 건 비슷한데 뭐 왜 지도자가 되는 거냐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또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따라서 교회에 제자들의 영적 인도함을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은 그럴 수 있던 것이죠. 교회에 그런 태어난 곳을 배경을 생각하라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이 모든 앞으로 있을 일 굉장히 중요한 장래 교리들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도자와 교회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소중한 진리를 붙들고 지키고 나가야 하는 사람이기에 그들을 알아보라는 것은 그들의 그 모든 일들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알아보는 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뭐 인정하고 고려한다는 그 일은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하는 것을 살피고 인정해 주라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진입의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과 교회는 더욱더 친숙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도자도 그렇게 친숙해지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하겠지만 당연하죠. 그러나 동시에 교회도 지도자와 가까우려는 일을 의도적으로 수고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간에 의도적으로 친숙해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모든 일들을 저는 사실은 많이 더 알고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알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기도하는 그런 이를 위해서라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은요, 어떤 소식에 대해서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저에게 있어요. 목사는 제일 먼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참 목자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목자 일지를 통해서 저에게도 같이 알려주시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래요. 그렇지만 또 이제 제가 이건 제일 잘 모르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그래서 원하는 게 있어요. 가정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의 성격이 뭘까 했을 때 물론 제가 이제 하는 그런 사역이 있지만 동시에 이제 중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너무도 구체적으로 잘 알고 기도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제가 기도하는 것을 힘쓰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나서 격려하고 함께 대화하고 열이라는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열이라는 부분 말고 내가 전혀 도와드릴 수 없는 만 가지 일이 가정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만 가지 일을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만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두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건 제가 친숙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한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그 하는 일이 뭘까요?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은 이게 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때 오전 11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오후 1시까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때만 딱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되시겠지만 그러나 지도자가 하는 일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28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기록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면서 불러서 중간에서 만나는 그 일의 기록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을 감독으로 세우셨다 그래요. 장로 감독 마찬가지고 또한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는 말에서 목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목사가 그 당시에는 장로요 감독이라는 말로 대신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다르죠. 목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정확하게 바로 이 목사의 일이 바로 감독과 장로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해야 하는 일을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건강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고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는 일 그게 바로 지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양떼를 보살피기보다 양떼를 병들게 하기 쉽습니다. 서로 눈이 멀어져서 영적인 그런 일에, 정말 중요한 일에 눈이 먼데 서로 그냥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영적인 병이 들기 쉽습니다. 자신의 영적 건강을 먼저 돌아보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부터 일깨워야 하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건강한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유혹도 잘 이겨내야만 해요.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은요, 예수님이 이기셨지만 우리들은 하나하나 다 쉽게 걸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너무도 강력한 유혹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본성 속에 꿈틀대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만도 있고요. 또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고 이겨내는 일, 그게 자신의 영적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바로 섬기는 길로 다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에요. 여기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존경을 어떻게 할까요? 이 존경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동역해 주시는 게 사실은 극진히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매너를 가지고 대해주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역자가 되시는 일이 정말 존경해 주는 일이죠. 오히려 그렇지 않고 아유 지도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심술이 나면은 절대 안 되죠. 적극 협조하기에는 커녕 안 해볼게 라고 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당신아 잘하시오 라는 그런 식으로 지도자를 대하면 함께 복된 관계를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존경하라고 한 그 말이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또 극진히 존경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할 말도 잡아줘야 하는 할 그 말도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도자가 만약에 죄의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떨 때 물질적인 불투명함이 점점 드러납니다. 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걸 그냥 모르는 채 두는 거는 결코 존경하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그랬을 때 이건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그리고 본인도 무너지는 일을 하고 있다. 뭔가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분명하지도 않은데 마구잡이식으로 막 함부로 막 지적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래요. 한 25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이제 다 오셔서 같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친교도 나누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잠깐 저희 교회에 좀 머무르시다 가셨는데 다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냉장고가 이제 뭐 저희 그 뭐 부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앉는 데가 다 있으니까는 누구나 다 이제 냉장고나 뭐 그런 데 이렇게 액세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 냉장고를 그분이 갑자기 확 여는 거예요. 그럼 냉장고 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찾으시나 했는데 냉장고를 확 여시더니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냉동고도 막 열고 뭐 찾으세요. 그래서 뭘 찾으시나 그런데 뭘 못 찾아요. 계속 뭐 찾고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뭘 찾으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마실 거는 여기 다 나와뒀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니에요 뭐 그러더니 뭐 찾아요. 나중에는 한참 찾더니 문을 닫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가셨는지 아세요? 술은 없네. 이분이 왜 그 일을 했는지 그때야 깨닫게 됐어요. 목사가 술 마신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소문이 있었는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뭔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좀 저한테 목사님 내가 염려가 돼서 그런데 혹시나 술에 취해서 그런 거를 물어봤더라면 좋았다 생각이 들어요. 조금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극진히 존경해서 서로 간에 잘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자, 세 번째는요, 교회가 지도자를 향해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기에 힘쓰는 게 지도자를 잘 돕는 일과 연관이 될까요? 되지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이루어질 때 지도자들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정말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요, 서로 막 불목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막 분해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도자는 한숨이 깊어집니다. 자신들의 일인데 뭐 알아서 하겠지, 그게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자,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어렵지 않게 잘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 뭐냐면요, 크게 환하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고요, 환하게 한번 미소 한번 줘봐주세요. 그냥 웃는 얼굴만 봐도 기쁘지 않으세요? 네, 그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저만 째려보고 계시는데 제가 저만 째려보지 마시고. 아니 근데요, 이게 만나면은 누군가 인사하면은 크게 웃으면서 받아주시고, 그쵸? 인사를 또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 저요, 평소 안 웃는 분들도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누기 시작하면 점점 얼굴 근육이 풀어질 수 있어요. 못 웃는 분들 계시는 거 아세요? 웃어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이상하게 얼굴 표정이 이상해. 왜냐면 평소에 안 웃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웃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보셨어요? 거울 보실 때 젤 보고 나오신 분 안 계시죠? 반드시 한 번은 웃고 나와요. 그죠? 근데 웃을 때 이렇게 거리도 나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거울 본 것처럼 다른 보실 때 그렇게만 하세요. 그러면 다 좋아요. 아멘. 네, 그래서 웃는 얼굴 평소에도 거울 보시면서 연습도 하시고요, 거울도 좀 보시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그냥 뭐 일부러 웃는 건 아닌데 웃으면은 좀 조금 좀 자꾸만 여기 자꾸 웃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뭐야 자꾸 자글자글해지고 뭐 그래요. 근데 저도 그런데 특히나 여자 성도님들은 이거 웃을 때 신경이 많이 쓰이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웃는 게요, 막 이거 안 생기려고 막 표정 굳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누가 인사하면 반갑게 맞이하세요. 웃어주세요. 환하게 입도 열려고 하십시오. 그게 사실 화목한 관계를 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도자가 또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건 교회가 지도를 향해, 그러나 지도자가 교회를 향해, 우리 모든 교회, 저희 교회 지도자들이 꼭 마음에 새길 일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지도자는 수고하며 교회를 지도하고 훈계하는 책임을 진다 그랬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수고한다는 그 말을 왜 썼는가 생각해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어지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그 3장에 보면은요, 게으름 피우면서 빈둥빈둥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게으름 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여기에 지도자는 수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절대 빈둥거릴 수 없어요.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준비하고 목양하고 교회의 영적 건강을 지켜가는 일은요 대충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충 하는 거 금방 알아요. 제 자신도 알고요. 지도자들이 자신도 알고 또 교회도 알아요. 제 자신의 경우는 제가 부족한데도 말씀 전하는 그 교회에 섬기는 그런 일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뭐 주일 설교, 뭐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이게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저절로 금방 이렇게 준비하는, 쉽게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역량이 있는 거겠죠.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 노력을 기울여도요, 많이 기울여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게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결정을 내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섬긴 지가 13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신학교가 미드웨스턴이라고 해서 남침내교에서는 굉장히 급증하는 신학교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그 신학교 안에 또 한국부가 있는데 한국부는 미주 전체 신학교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뭐 철학 박사 과정도 있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아주 병평이 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르쳐 왔는데 처음에는 두 과목을 이제 가르쳤어요. 제가 교육학 전공이니까. 그래서 두 과목 가르치고 그러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한 과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한 달 전에 연락을 했어요. 제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그게 거기서 제가 가서 캠퍼스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을 가르치면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르칠 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벌써 이제 학생들이 박사과정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잘 알죠. 근데 뭐 보내오는 이제 이미 리포트를 내야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저한테. 그거 다 보고선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가르치고 끝난 다음에는 또 채점을 위해 가지고 또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엑셀 페이퍼 같은 거 내요. 다리에 막 쥐가 나요. 그리고 그거는 좋은데 제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다고 이렇게 믿고선 목회를 하는데요. 뭐 보실 때 잘 못하는 것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신 청지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에 많은 갈등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측에 연락을 했어요. 학장님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요번에 어떻게 준비가 안 되느냐고 해서 그렇게 도저히 제가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많은 수고 감사하고 많이 제가 했던 그런 부분이 잘 안정이 됐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고요. 서로 간에 좋은 그런 이해를 하고 마치게 됐습니다. 제가 그만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도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착한 이제 막 신학교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는데 더 좀 있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제 욕심이죠.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사역만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벅차옵니다. 벅차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 일만 해도 제 모든 시간을 다 드려야 하는데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도자는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자꾸만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수고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익한 종이니 쓰심에 감사하라고. 그렇죠? 무익한 종이에요. 주님 앞에는 지도자는 무익한 종이라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수고하는데 하고 뻐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수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지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지도해야 한다. 여러분을 지도하고 라고 그랬어요. 그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하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모범으로 지도하는 겁니다. 지도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하면서 그거는 안 지키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잘 완벽하게 하기는 너무도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지도자의 지도함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범으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지도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지도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지도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카리스마가 철철 넘치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고 해도 성경적인 지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의 일을 생각을 하면 교회가 영적 지도자를 세우려고 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교회가 지도자를 세울 때 민주주의식 투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12시 10분쯤에 이제 들어오면 된다고 했더니 정말 딱 맞춰가지고 들어왔어요. 끝. 네. 아, 잊어버렸네. 어디였지?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려고 할 때요, 단지 민주주의식 투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기도하면서 성경적 지도자 자격 요건이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도 있고 디도서에도 있고요. 그런 자격 요건을 놓고 살피고 적합할 때 세우는 일이 되어야죠. 그러지 않고 자칫하면은 교회가 저지른 일 중에 하나는 자칫 잘못하는 것은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도록 계속 양성해 나가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합당하게 이미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렵지요. 그렇게 하는 게.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지도해야 한다는 일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요. 모든 건 다 주님의 말씀에 선하게 순종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수고입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가 할 일이 훈계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이라고 12절에서 말했습니다. 훈계하는 일이라는 것은 14절에 이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무질서한 사람을 훈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건강과 질서를 함부로 여기고 마음대로 흔드는 일을 이게 무질서한 일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잡는 일이 지도자의 일이에요. 그런데 물론 지도자의 일만은 아니죠.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바로 할 일이죠. 하지만 지도자로서 세움을 입은 사람은 먼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사람이 영적인 낭떠러지로 향하는 걸 그냥 두면서 한번 떨어져 봐야 알아.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훈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훈계하는 말을요,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한테 할 때 그 사람이 금방 들을까요? 아, 알겠다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훈계하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마음 상하기도 하고요. 또 함부로 막 대하는 경우를 겪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 따라 순종하길 결심하고 말씀 따라 마음을 지키고 사랑과 회복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질서한 사람을 훈계할 줄 아는 게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제 지도의 책임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같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을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뒤가 자꾸 간질간질해서 더 못하겠어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 거룩하심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했어요. 진리의 기둥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는 있습니다. 그 영광을 지키고 세워가는 일 우리 모두의 특권이에요. 우리 모두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원한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세상에서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처럼 아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그 같은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한 책임으로 일을 해야겠습니다. 함께 주의 사랑과 권세를 힘입어서 복된 책임 관계를 지켜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